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을 비추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어 참 평화와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세상에 빛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12월 20일 동지였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지요. 보통 이 날에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제 팥죽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밤이 길어서 음기가 가장 강한 날로 알려진 동짓날, 붉은색 팥죽을 지어 먹으면 잡귀들로부터 몸과 집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지는 작은 설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옛 사람들은 동지가 지나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이 동짓날에 이어서 막바로 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 날이 뭐 사람이 정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동지 바로 다음 날 즈음에 위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데에는 저는 깊은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비추는 True Light,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다 함께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까닭이 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냐 하면 우리가 졸지 하나님, 우리 암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다가 인생 그렇게 허비하다가 그저 아무 소망도 없이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무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점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큰 축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유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축복 축복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평화고, 둘째는 희망이고, 셋째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 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아, 마음에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에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절대적인 평강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하시려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는 보통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깜깜한 밤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이 정말 제일 싫었던 일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예전에는 왜 그렇게 겨울이 되면은 좀 무서운 얘기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른도 있지만 같은 뭐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밤에 누군가 뭐 빨간 손 나온다, 파란 손 나온다, 뭐 이렇게 귀신 얘기라도 할라 치면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그리고 밤에는 왜 이렇게 바람 소리도 좀 희한하게 들려요. 우 막 이렇게 귀신 울음소리 같이 들리고, 그런 밤에 눈 뜨고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어린애들은 참다가 이제 이불에다가 실려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 다음날 온 동네에 부끄럽게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니고. 이제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른은 안 무서운 자리다, 어른도 무섭더라고요. 어른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에 이제 요강을 두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둠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요 공포였죠.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기도 무섭습니다. 잠자다가 잠시 눈을 떠서 벽에 걸려있는 옷을 보면 무슨 사람 모습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밝은 데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온갖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사람들은 이불 속에 꽁꽁 숨어서 두 눈 질끈 감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근데 대개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었죠. 이제 몽유병 환자가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요. 또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면서 헤매시는 분들이 어둠 속에 가면 좀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게 도둑 강도들. 예, 어둠 속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 또 그분들을 잡는 순경들이. 어둠은 모두에게 두려움이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요 신통하게 사라졌습니다. 야, 아침이 되면 화장실에 가도 더 이상 빨간 손 파란 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두려움 없어요. 밤에는 그렇게 불렀던 바람 소리도 사사삭 사사삭, 낮에는 소리가 달라요. 청명하게 들리고 벽에 걸린 옷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강도도 도둑도 순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요. 어둠과 그 빛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 아래 놓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거든요. 죄인 된 인생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삶에 대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는, 심령이 어두워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염려가 있어. 어떻게 먹고 살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 염려가 있어요. 어두워요. 밝지가 않습니다. 학업, 직장, 사업, 인간관계 등 뭐 자녀 결혼에서부터 손자들까지도 진짜 걱정이 떠날 때가 없어요. 세상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힘들게 합니다. 해가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표정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온전히 채워서 빛 가운데 살게 하지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평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심령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돼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매일 매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빛 대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 가득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평화를 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빨간 손 나오고 파란 손 나오고 바람소리 전부 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또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찬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화를 넘치게 주시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희망을 주십니다. 이제 어둠을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둠은 또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는 말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의 미래가 깜깜하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경제는 뒤로하고 남북한 관계에 올인하듯한 정치,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실업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청년 실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보입니다. 청년 구직 활동금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청년들에게 주기로 하다 뭐 이런 거. 예. 뭐 3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들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잡을 만들어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별무신통인 듯 싶습니다. 그 와중에 청년들은 3포 세대에서 5포, 7포를 지나서 이제는 8포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3포가 뭔지 아시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걸 3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나서 5포 세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7포는 꿈과 희망 포기하고 8포 세대는 뭐냐면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다는 생명까지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서 8포 세대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가 이리 생각한다면 참으로 절망적인 깜깜한 미래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제가 한국을 잠깐 들려서 갈 때 보면 야 이건 뭐 대한민국 공항이 그렇게 붐빌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다 못 산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항에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오픈 현실인데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했어요. 그 포기하는 대신에 소확행 연로족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번 돈을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생각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번 돈을 오늘 내 작은 행복을 위해서 다 써버리죠. 아니자 뭐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경제는 전혀 좋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공황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그 속내를 알고 보니까 희망을 버린 대가로 취한 소확행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웃으면서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없어요. 그냥 오늘 여행 가서 돈다 쓰자, 맛있는 거 먹고.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희망적인 분위기로 이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적이었던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다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아니, 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랬었어요. 성경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과 비교하자면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외세에 굽실대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의 출세길은 모두 꽉꽉 막혀버렸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보기 힘들었어요. 젊은이들은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요. 철저히 외세에 의존해서 세리마태처럼 동족을 팔아먹고 사는 방법 하나 있었고요. 열심당원 시몬처럼 민족주의자가 돼서 끝까지 우리 민족 우리끼리 하면서 결사적으로 항전해서 사는 길,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소확행인 겁니다. 이게 그저 이 모든 일이 운명이니 생각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혼밥하면서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삶, 뭐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희망은 없었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잃은 백성으로서 세상은 온통 절망뿐이었거든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로마 시민 되는 것 아니었고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엄중한 현실 앞에 꿈을 잃고 살았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늘 꿈을 잃고 사는 민족들끼리 서로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정치권은 내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도 완전한 어둠이고 절망이에요. 무슨 희망이 없어. 뭐 청년 실업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 아무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의 빛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빛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회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외세를 다 몰아내고 우리 민족 이런 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요. 그렇다고 운명에 체념하고 소확행을 쫓아 살거나 로마의 빌부터 그러면 외세 빌부터 살아 이런 거짓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길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마 희망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제시해 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살건 그대가 어느 민족으로 살건 어느 백성으로 살건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 그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 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도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식민지 백성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3포, 5포, 7포, 8포 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가 누가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로마 백부장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역사의 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아, 소경 바디메오는 식민지 국가의 거지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소경으로 살아도 힘들었을 텐데 주권을 잃은 나라 백성의 소경이었으니 그의 처지는 완전 절망이었을 겁니다. 눈앞이 참으로 깜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소리질러 기도했을 때 빛이 그 인생에 비추게 되지요. 그 빛은 소경 바디모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빛이었어요. 뭐 진짜 빛이면 거죠.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소경 바디모가 눈을 뜬 것은 로마 황제가 해준 게 어떤 정치권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고로 정치권에서 개인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요, 오늘날만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날 힘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습게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날만 힘든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희망이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외세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황후는 시해당하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멸망당하고 일제시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무슨 희망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 후로 어땠습니까? 독립하고 나서 이념전쟁으로 남북이 나누어서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제일 많이 죽였어. 말도 안 돼요. 국토는 완전히 그냥 뭐 융단 폭격인가 해가지고 폐허가 돼버리고 모두가 이산가족으로 살아갈 때 무슨 희망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후로 50년대 또 60년대 보릿고개 넘어서 꿀꿀이 죽 먹고 살 때 무슨 희망이 있었나 생각해봐요.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잘 사는 아이는 600원 냈고 그 다음은 450원, 300원, 150원 내야 되는데 이 못 사는 아이들 150원도 내지 못해서 학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때가 있었어요. 군사 정권 아래에서 통금으로 숨도 못 쉬고 살 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검은색 계통의 단벌 교복에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었던 한켤레 기차표 신발. 야, 오늘은 진짜 한켤레 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발이 이제 구멍이 안 떨어졌는데도 버리시나 우리나 지금. 옛날에 그 시절에 이멜다 여사가 신발이 있다고 몇 개 있다고 해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신발 두 켤레 이상 가질 수 있나. 예. 어마어마한 세상, 완전히 꿈꾸는 것 같은 세상. 예. 무슨 희망이 있었냐. 방 한 칸에 전셋집에 여섯 식구가 전전하면서 과거에 무슨 희망이 그다지 많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지만 교회는 늘 희망적이었다는 기억이 또렷합니다. 세상은 웃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면 스마일 할 일이 있어야지 웃으면 우리는 또 싸워. 너 왜 나보고 웃냐고. 예. 우리는 웃는 것조차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절대 웃지 않은 세상.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웃음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탄절은 새벽송과 함께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깜깜하고 절망적이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희망이었고 언제나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이때 희망이 비치신 주님을 만나시고 언제든지 세상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 준 적이 있냐고, 누가 우리에게 희망 준 적이 있냐고, 희망이 된 적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빛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거,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기쁨과 희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연애, 결혼, 출산 왜 포기하냐고요. 세상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포기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무슨 결혼을 하냐고. 정한수 떠놓고서 우리는 하면 할까. 네.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무슨 하객은 어떻게 얻냐고요. 다 포기하려는 순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예수 안에서는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 생명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찾아서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어요. 절망적인 어둠이 역사하는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인 까닭은 그분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그 빛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빛을 심령에 뜨겁게 다시 한번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성탄 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꿈과 희망을 범사에 믿음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이라는 거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날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모든 죄와 악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비추는 True Light,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구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참빛이었다고요. True Light이었다고요. 왜 True Light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 땅에는 False Light도 있기 때문이죠. 가짜빛도 되게 많습니다. 짝퉁빛이라고 하죠. 아, 빛을 닮았는데 빛이 안 오는 짝퉁이거든요. 이 빛. 짝퉁빛은 늘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빛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흉내냅니다. 짝퉁을 만들어낸다고요. 비슷하게 조화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도 흉내내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 애굽의 술사들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다든지 물이 피가 된다든지 계곡에 올라오게 한다든지, 와, 여기까지 흉내를 내요. 와, 흉내를 낸다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능력도 대단해요.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어요. 짝퉁이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짝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짝퉁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을 못해요. 도대체 영혼 구원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 죄짓게 하는 일은 한다고요. 특히 사람들이 만든 짝퉁 빛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빛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숱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쉼 없이 보내게 됐어요. 사람들이 만든 빛으로 인해서 인생은 더 망가지게 됐어요. 잠을 자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냥 사람들은 빛을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더 헤매요. 밤에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많아 정말. 예? 밤에 밤만 되면 자기가 무슨 올빼미야? 예? 그냥 밤만 되면 눈이 떠져. 그리고 밤만 되면 또 나가 또 어디론가. 몽이뽕 환자냐고 도대체. 왜 밤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유는 밤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불, 그 불을 누가 켰냐고요. 하나님이 킨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이 인간이 킨 불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만든 불이라고. 사람이 만든 불은 늘 그렇게 사람을 파괴하는 데 쓰임받아요. 예?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빼앗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고요. 그 오밤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빛 아래서는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주에 무슨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뭐 대서특필되잖아요. 백주 대낮에 뭐 강도가 있었다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밤에 짓는 죄는 우리가 이해가 돼. 밤에 돌아다닌다 강도들이. 근데 낮에 뭐 강도가 칼부림을,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서는 희한하게 이게 죄가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빛 가운데는 죄가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만든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욕망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수하게 많습니다. 그 짝퉁빛 아래서 사람들은 두 눈이 빨개지도록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그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도박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온갖 세상 욕정에 휘둘립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빛이라고. 제발 짝퉁빛에 속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은 참빛만이 사람들을 모든 악하고 더러운 욕망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역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게 하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요, 그 빛 가운데 살면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빛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짝퉁 빛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밤에는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밤에 돌아다니는 건 제가 이게 흥미로운 걸 봤어요. 지난번 런던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일찍 자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호롱불이었으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호롱불 켜놓고도 열심히나 또 버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버티는지 아시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일찍 자게 돼 있어, 일찍. 예. 몇 시에 자는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이런 걸 잘 몰라. 이게 영적으로 감이 없는 건데요, 사실은. 예. 밤에도 깨어 있을 것 같으면 기도로 깨어 계시든지. 예.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역할에 대해서. 낮에는 빛, 죄 짓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서 낮에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그때 사람은 달라지게 돼요.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죠. 세상 사람의 탈, 옛사람을 벗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Drinking is sin or not? 예. 이렇게 질문하는 저기 청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고 있어요. Because he likes drink. That's why he's asking that, right? 예. 술은 죄다 아니다 해서 마시고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뭐 죄가 아니니까 뭐 해도 되고 아니 죄니까 우리가 안 해도 이게 논쟁거리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쏘이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The light of life, Jesus Christ, shine upon your life. You will see immediately what actions are in the darkness, what actions are in the light. 그냥 그 즉시 알게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럼 당연히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 호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우리는 모두 어둠에서 그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구원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이 빛이 비출 때 희한하게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 그분이 내 삶의 빛이 그게 희망인 거예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 어떤 길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면 난 저절로 알아요. 뭐 동성애가 죄냐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 I know it by my heart. 예. 그냥 알아.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고요. 저절로 안다고 술 마시는 게 그냥 술이 그냥 싫어요 그냥 예.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 내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게 싫어요. 이 육체는 rather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사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인 거예요. 저절로 죄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짝퉁 빛은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더 짓게 하죠. 이게 늘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누리며 세상에 빛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성탄 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는 사실 성탄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연절까지 1월 6일까지 약 2주간 절기입니다. 밤이 가장 긴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빛이 강해지는 바로 그때가 성탄절기지요. 이 성탄절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뭘 준다고 해요? 어둠은 두려움을 주고 어둠은 절망을 주고 어둠은 죄와 악함을 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죄와 악함 대신에 구원과 거룩함을 주시는 겁니다. 평화, 희망,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기를 기념하는 순간이 지금 이때입니다. 사람들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깊이 모셔드려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고 참 평화와 희망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힘차게 2019년 기해년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사람들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화와 꿈과 희망을 하나도 한 개도 포기하지 마시고 참 평화와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얻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을 비추는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빛이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 참평화와 희망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며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